예, 오늘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안 계시니까 제가 오늘 충격적인 제 비밀을 하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사실은 B형입니다. 남자 B형입니다. 예, 별로 놀라지 않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한 표정들을 짓고 계신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B형 남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 청년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절대로 B형 남자는 이제 안 만날 거래. 지금까지 몇몇 남자를 만났는데 다 B형 남자였나 봐요. 근데 막 치를 떨더라고요. 막 진절머리를 막 하면서. 아, 막 B형 남자가 얼마나 그 패역하고 막그 인간 말종의 모습인지 막 얼마나 그런지 막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다시는 B형 남자를 안 만난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매가 제가 B형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 앞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얘긴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해 시험에 들 뻔했지만 이내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했죠.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 그렇지. 내가 이 B형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고정관념을 다 바꿔 놓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를 통해서 이제 B형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제 하면서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요, 순도 100% B형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순도 100% A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B형하고 A형하고 만나면은 혈액형이 뭐가 나올 수 있죠? 네개다 나올 수 있습니다. A형, B형, O형, AB형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셋다 AB형인 거 보니까 완전히 저는 B형이고 저 사람은 이제 A형이에요. 우리 애들 셋이 보면은 AB형들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막 좋다가도 못 들은 척 하겠습니다. 예. 막 좋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상해지고 막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아, 얘 이상하다. 얘네들 왜 이럴까 하다가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죠. 아, 저거는 혈액형이 아니고 아마 엄마 쪽의 성격을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또 지극히 제 중심적인 그런 결론을 또 짓기도 했습니다. 다뭐 이제 웃자고 하는 이제 이야기고요. 뭐 혈액형이나 뭐 다른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의 뭐또 성격 유형을 분류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너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야. 너는 뭐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해.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라벨링을 하고 또 이렇게 막 분류하자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마음 가운데 아, 이래서 좀 다를 수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좀 저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 나같이 생각하고 나같이 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 이상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이해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유명한 미국 목사님 중에 존 올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윌로 크릭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큰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 하여튼 이분은 책 제목을 길게 짓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무리를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근데 또 다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이게 책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상이래요. 언제까지?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전까지는 다 정상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상인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네. 언뜻 보기에는 다 정상 같은데 일단 아좀 알기 시작하면 뭐지? 비정상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책 제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이상하다? 그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나처럼 생각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상하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거의 경험과 일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제 일들과 배경들이 이런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게 할 수도 있구나. 뭐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가 진정 나이 들어가고 정말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생은요, 우리의 삶은 늘 변화되어져 가고 또 다듬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떨 때는 뭐 이제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느 순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이 요동을 치고 이유 없이 마음이 막 힘들고 불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 다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뭐 허허 웃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딱 사건이 발생하면, 특정한 상황이 되면, 혹은 어떤 특정한 말을 들으면은 확 눈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혈기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차가 지나가던 옆에 차를 가다 들이박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될 수 있죠. 블라인드 스팟이 있고 하니까요. 근데 그 블랙박스를 보니까 의도적으로 갖다 박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막 위험하게 끼어들어가지고 막 그 브레이크를 밟게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안전거리를 두고 끼어들었는데 그냥 내 앞에 누가 끼어드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운전만 하면 개가 되는 거죠. 막 확 달라지,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막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저희 옛날 살던 그 파사데나에서 LA로 이렇게 나가는 그 프리웨이가 110번 프리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뭐 LA 쪽에서 거의 처음 생긴 프리웨이라고 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웨이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좀 꼬불꼬불해요.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막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 LA는 얼마나 빨리 운전합니까? 막 그런 데서 막 빨리빨리 하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라도 한번 오면은 늘 교통사고가 자주 나요. 왜냐면은 길이 꼬불한 데다가 LA 사람들은 뭐 이렇게 비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좀 적다 보니까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프리웨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요, 어떤 차가 지나가다 이제 운전하다가 앞에 이제 유리창이 더러우니까 워셔액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닦으려고. 근데 이렇게 차가 가면서 이렇게 닦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물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확 튀는 거죠. 그래서 옆에 뒤에 따라오던 차에 물이 맞았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 맞은 차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화난 표정을 뭐 짓는다든지 뭐 이제 그러고 이제 가기도 하는데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데 이 사람은 복수해야겠다 이제 이 마음을 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앞질러 가가지고 자기도 와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물이 또 이렇게 날아간 거죠. 졸지에 110번 프리웨이에서 물총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막 가면서 서로 막 물을 척척 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야, 이런 게 가능하구나.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은 어른인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앤 거예요. 그냥 물총으로 막 애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 한 농촌에서 평소에 이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밭에 일 갔다 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에서 좀 이렇게 맛이 좀 이상하더래요. 좀 상했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물을 부어가지고 물에 말아가지고 먹는데 먹다 보니까 영 아니에요.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위세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농약이 다 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죠. CCTV로 보니까 누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이제 끼고 들어와서 농약을 밥솥에다가 붓는 게 보이는데 누구냐? 바로 옆집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다가 너 당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5천만 원 빌릴 때 자기가 연대 보증을 써줬대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뭐 빚을 안 갚은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자기가 어떤 손해 본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괘씸한 거예요. 뭐가 괘씸하냐면은 돈 빌린 이 사람은 내가 연대 보증 써준 이 사람이 별로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열 받아가지고 농약을 푼 겁니다. 아니 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패가망신하게 됐어. 내가 막 쫄딱 망하게 됐어. 혹은 내 돈을 빌려가서 돈을 안 갚고 있어. 이런 것도 아니라 아 귀한 거죠. 연대 보증을 서준 겁니다. 근데 내 돈을 다 갚았나 봐요. 근데 뭐가 그렇게 심하냐면은 고마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일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딱 이슈가 되면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또 그리고 또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 지도를 하다 보면은 성품도 참 착하고 또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인데 늘 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정말 원해요.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성격이 나쁜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예배 때마다 은혜도 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 변화가 되지 않고 늘 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접하면서 저도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같이 얘기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 이유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너희가 좀 잘 살펴라.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가 나가지고 본인도 괴롭고 주변도 더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도 조금만 안 좋으면 막 까무러치는 그 이유. 그래서 막 스스로도 너무 괴롭게 되고 그 결과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도 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쓴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죠? 구약은 이제 보면요,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뭐 창세기 좀 이후부터는 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랑은 상관이 크게 없지 않는가? 우리는 신약만 봐도 되지 않겠는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 그들이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건 이스라엘 족속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한 본보기로 해서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그 그림들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죄에서 또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바로라고 하는 그 사단에게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건져내는 거죠. 열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홍해를 지나며 그 가운데서 다 세례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지난 거는 그냥 뭐 기적적으로 바다 가르고 마른 땅 통과한 이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거기서 수장되었다는 겁니다. 세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들어가면은 나의 죄된 옛자는 죽어버리고요. 나올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겁니다. 이쪽 바다에 들어갈 때는 노예 백성이었는데 다른 쪽으로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그 그림이 있다는 거죠. 홍해 바다는 세례의 그림이 있습니다. 광야는 뭡니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어지는 것.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는 곳.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연단되어지는 곳 혹은 시기.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죠. 구원받았지만 그런 과정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로소 받는 것.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그림을 봤을 때도 매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40년이나 광야에서 머물다가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가장 큰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었죠. 정말 막 지겨울 정도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모세에게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모세에게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주먹을 들이대면서 아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청해가지고 불평해가지고 내려주신 메추라기를 먹고 그 고기가 이빨에 끼어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먹질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열 가지 재앙을 그들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직접 봤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봤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만큼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또 바로의 그런 부대를 수장시켜버리셨습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매일매일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정말 의리를 지키는 것도 그것이 인간적인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원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인신매매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특히 한국에 인신매매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휴먼 트래피킹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많아요. 미국이라고 없을까요?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인신매매의 많은 포션은 소위 섹스 트래피킹이라고 하는 성매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소녀가, 10대 소녀가 부모의 사랑과 케어 받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학교 다녀야 될 그 어린아이가 심지어는 초등학생 이런 아이 여자아이가 인신매매 끌려가가지고 성매매에 팔려가지고 거기서 막 두렵고 무서워하고 수치 가운데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여자아이에 대한 모든 몸값을 다 지불하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소망이 없다 나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눈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꺼내준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쉘터에 가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지고 또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거기서 위로를 받고 서로 함께 격려를 나누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안 좋았던 기억과 상처들이 씻겨져가고 그뿐 아니라 거기서 이제 직업 교육도 시켜줘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어지고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정말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지낼 수 있는 좋은 집도 작지만 깨끗한 집도 알아봐주고 아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평생 다 갚아도 못 갚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건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죠.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쓴 것이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출애굽에 가지고 왔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샘이 있어서 갔더니 아 써가지고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독 같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라 쓴물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모세에게 원망하더라. 우리가 무엇을 마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쓴물을 마심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쓴물을 마셨기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쓴물은 어디에 있었다?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쓴물이 나왔던 거죠. 어떤 상황이라든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게 되는 그냥 기회일 뿐입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괴로워요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이렇게 좌절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미 그 분노와 좌절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드러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주어질 때 나오는 거죠. 쓴물을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왜 쓴물이 있습니까? 왜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들의 지난 경험이 큰 역할을 했겠죠. 노예로 지나면서 몸에 배웠던 노예 근성이라든지 실패의식이라든지 비관의식이라든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입장이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직접 자기의 능력을 보이시면서까지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샘으로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지금 이것이 너희의 지금 모습이다. 막 하나님이 얘네들이 이해도 안 되고 막 정말 짜증나고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게 이 쓴물과 같은 마실 수 없는 쓴물과 같은 이 상태가 지금 너희의 모습과 상태다. 근데 그것만 보여주고 끝난 게 아니죠. 다 봤어? 가자. 쓴물. 앞으로 따라해봐. 나는 쓴물. 나는 쓴물.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희의 모습이야. 보여주신다면 무엇을 하죠? 그 물을 고쳐주십니다. 15장 25절 26절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가 무엇을 상징할 수 있을까요? 나무니까요. 무엇을 상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할 수 있겠죠.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십자가를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봐라. 쓴물과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해한다. 노예로 그렇게 수치받고 핍박받고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럴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이게 지금 너희의 모습이야.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란다. 나는 이 쓴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야. 왜? 나의 또 다른 이름은 치유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공포감을 조성하고 위협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컨트롤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봐 앞으로 계속 쓴 물만 있을 거니까 너희들 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은 계속 쓴 물이야. 안 그러면 이제 또 달게 만들지 않을 거야. 죽게 내버려 둘 거야.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안심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이것이 나의 본성이고 나의 성품이야. 이것이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뜻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치유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니? 혹 임했다 하더라도 내가 고쳐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은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물을 달게 하실 뿐 아니라 물샘과 종려나무를 주셔서 장막을 치고 편하게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쓴풀이 때문이라는 거죠. 마라의 샘에서 보여준 그들의 상태,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달게 바꾸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쓴뿌리와 쓴물. 그것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저한테 저에게도요 아, 저 목사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생각은 다를 거야 라고 그렇게 소위 영어로 이야기하는 세컨 게싱을 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프죠. 얼마나 속고 살았으면 얼마나 상처가 있었으면 그럴까. 하나님은요 쓴물과 같은 우리들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라고 불평합니까? 그냥 내비두라고 했지 않느냐? 그냥 노예로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 섬길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데리고 왔어? 그래서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데리고 나온 목적이 이거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 열 가지 그 재앙을 보고 기적을 보고 또 나올 때는 그냥 나왔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금은 보와 뭐 보석을 한금 안겨줘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막 바다도 가르고 그 당시에 최고라고 하는 바로의 정예 부대도 다 그냥 수장되어 버리고 그래서 막 뛰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했던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나 안 간다 그러지 않았어. 왜 억지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켜. 이제 보니까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온 거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보면요. 17장 3절 말씀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출애굽기 17장이니까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원망합니다. 여전히 마실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뭐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그럴 의도였기 때문에? 아니죠. 자신들의 생각과 말, 그 쓴뿌리의 열매들을 자기들이 먹고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더디거나 없는 것은 마음의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떨 때는 대인관계가 어렵게 되기도 하고요. 지나친 지배욕을 가지거나 지나친 의존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지나친 교만이나 혹은 또 지나친 열등감으로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무언가를 한 것, 하지 못한 것에 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늘 비교하게 됩니다.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일들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과 분노, 또 의심과 또 신앙의 굴곡 현상도 생깁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쓴뿌리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을 더 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축적되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 말씀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마다 어려운 일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원수의 일을 그냥 몽창 뽑아달라 뭐 이런 요청도 있고요. 또 막 하나님께 막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말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시편 기자들의 그런 이야기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달랐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들이 했던 그런 감정의 표현들은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 힘듭니다. 내가 이래서 괴롭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저 사람 좀 벌해주세요. 심판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미주할 고주할 자기 마음의 솔직한 감정들을 막 토해내는 그런 고백과 간구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하나님 왜 나는 당신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고백 끝에 항상 그걸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공중에서 건져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지켜 주시고 그의 머리를 들어 주시고 오히려 대적들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음식을 차려 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그런 고백들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이 또 이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고백할 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쓰레기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간과 미움과 섭섭함과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얘기,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대적이 일하는 통로들을 다 차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그 영광과 인정과 뜻을 더 원했던 마음들, 그 미움들, 거짓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쓴뿌리는 우리를 더럽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의의 빛을 나타내시고 또 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 그것을 주께 구할 때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양식 그것을 또한 구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늘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나도 그저 값없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쓴뿌리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토양이 없어집니다. 좋은 토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이 쓴뿌리가 우리에게서 뽑아지면은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